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입니다. 저는 장량희입니다. 이 설탕의 달콤한 맛은 각종 조리에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건강에는 결코 달콤한 얘기가 못 되죠. 설탕이 비만과 당뇨 같은 만성질환의 주범으로 꼽히면서 이 정부 차원으로도 설탕세를 매기고 당뇨 줄이기 정책 등을 시행하는데요. 설탕을 대신할 감미료가 각광받고 있는 이유도 설탕에 대한 위험성 때문이죠. 자, 이렇게 설탕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면서 미국에서 설탕 가격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공급량은 오히려 많아지고 있는데 팔리지 않으니까 재고가 쌓이겠죠. 재고를 없애려면 싸게 값을 매겨 팔아치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이 선물거래소에서 원당 선물 가격이 최근에 파운드당, 그러니까 한 455g당 10달러 54센트를 기록했는데요. 이 올해 들어서 30%나 떨어진 가격이라고 합니다. 한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앞으로 이런 추세는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습니다. 이 미국의 청량음료 매출이 지난 5년간 12억 달러가량 줄었는데 이 청량음료처럼 톡 쏘는 천연 광천수 스파클링 워터의 매출은 같은 기간 14억 달러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청량음료 코카콜라 회사에서도 울고 웃는 상황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 설탕을 뺀 슈거 제로 음료 판매량은 늘고 일반 콜라의 판매 실적은 이전만 못합니다. 이 제당 회사도요, 설탕 사용량을 절반가량 줄이고 맛은 증폭시키는 기술을 상용화할 거라고 합니다. 자, 미국인들은 이렇게 건강을 챙기는 미국인의 식생활 습관에 맞는 이런 변화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생생라디오 매거진 출발해보겠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한 주간 VOA 방송 한국어 홈페이지를 통해서 독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기사를 중심으로 한반도 현안 살펴봅니다. 독자의 선택,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 소식 뉴스 풍경, VOA 이야기 미국사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생생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먼저 들려드려야 하는데요. 이번 주는 해시태그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럼 생생라디오 매거진 첫 순서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메이요 클리닉. 의학계 관련 기사를 검색할 때 무척 자주 등장하는 미국의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바로 미네소타주에 있는 메이요 클리닉인데요. 최근 한국의 한 병원이 한국 병원으로서는 최초로 메이요 클리닉의 케어 시스템 회원 자격을 갖춘 소식은 한국 내 의학계의 큰 소식이었습니다. 미국의 메이요 클리닉이 지난 3년 동안 미국의 최고 병원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2018 전국 의료기관 평가 결과로 미국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 최고로 꼽히는 의료시설의 이름이 총망라됐습니다. US News & World Report가 1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메이요 클리닉은 총점 480점 만점에 총 414점을 받으면서 2016년과 2017년에 이어서 또다시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 보고서는 1990년부터 미국 전역에 4,500여 개 병원과 25개 전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자 생존율, 재입원율, 환자의 경험, 환자의 안전, 또 간호의 질 등 다양한 척도로 평가를 실시해서 상위 20위까지 순위를 공개하는데요. 메이요 클리닉은 29년째 순위권을 지키고 있습니다. US News and World Report가 별도 분석한 의료수술 관련 16개 전문 분야 평가에서도 11개 분야가 전국의 1위에서 3위에 오르는 등 두드러진 성적을 나타냈는데요. 당뇨, 내분비 질환, 위장 질환, 노인의학, 산부인과, 신장 질환, 신경학과, 신경외과 등 6개 분야 1위, 심장학과 심장수술, 정형외과, 폐질환, 비뇨기과 등 4개 분야의 각 2위, 암치료 3위 등입니다. US Youth and World Report는 미국 50개 주와 140개 국가에서 매년 130만 명의 환자가 메이요 클리닉을 찾는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자, 이 목소리. I used to feel so uninspired. 전설적인 소울의 여왕, Queen of Soul, 어리사 프랭클린이 지난 16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76세. 프랭클린의 가족은 췌장 신경 내분비암을 사인으로 밝히면서 우리 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 뭐라 가슴속 고통을 표현할 말을 찾을 길이 없다면서 우리는 우리 집안의 가장이자 바위 같은 분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레사 프랭클린은 1942년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태어났는데요. 6살 때 디트로이트에 이사한 뒤에 부모는 곧 이혼했고 이후 침례교 목사인 아버지 밑에서 컸습니다. 마할리아 잭슨 등 유명한 기독교 복음성가 가수들이 자주 집을 드나들면서 음악적 영감을 얻기 시작했고 14살 때 첫 번째 앨범을 발표하며 데뷔했습니다. 초기에는 주로 가스펠을 부르다가 소울, 일반 팝으로 영역을 넓혔는데요. 복음성가 순회 공연을 통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는데 18살 때 뉴욕으로 활동 무대를 옮기면서 본격적으로 명성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소울 가수로 유명하지만 다양한 장르를 섭렵하면서 디바로 우뚝 섰는데요. 1960년 본격 데뷔한 이래 약 60년 동안 미국 대중음악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싱어송라이터 프랭클린은 최근 수년간 병마와 싸우면서도 꾸준한 활동을 펼치며 살아있는 전설로 불렸습니다. 4옥타브를 넘나드는 가창력과 셀 수 없이 많은 무대 경력에 작곡 실력과 피아노 실력까지 갖췄는데요. 1987년 여성으로서는 처음 미국 록앤롤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고 1994년엔 존 F. 케네디 센터 주관 공연예술 평생 공로상 최연소 수상자가 됐습니다. 또 2005년엔 대통령 자유훈장까지 받았습니다. 그래미상 18차례 수상, 빌보드 R&B 차트 1위 곡 최다 보유 기록 등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곡으로는 Respect, I Say a Little Prayer, Natural Woman, Chains of Fools, Think 등에 손꼽힙니다. 작년 11월 8일 뉴욕에서 열린 엘튼 존 에이즈 재단 기금마련 콘서트가 프랭클린의 마지막 무대가 됐고 옛날 노래들을 재녹음해서 같은 달 출시한 A Brand New Me, 새로운 나는 마지막 앨범으로 남았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로 가보겠습니다. 아레사 프랭클린의 대표곡 가운데 한 곡 골랐습니다. I say a little prayer. 널 위해 기도해. 들어보시죠. 생생 라디오 매거진 VOA 방송 한국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가장 많이 본 뉴스를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박형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주 많이 본 첫 번째 기사 먼저 보죠.
네, 이번 주 가장 많이 독자들이 보신 기사는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지만 북한이 이를 모두 거부했다라는 안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은 시간표를 포함한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 달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북한에 계속해 제시했지만
이 보도는 미국 CNN 방송이 지난 10일에 고위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CNN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시간표를 포함해서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북한에 계속 제시를 했습니다만 북한은 해당 요구를 강도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어서 협상이 교착 국면에 빠지면서 로켓의 궤도처럼 치솟던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외교력이 현실을 인지하게 됐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처음에 미북 정상회담이 한창 궤도에 올랐을 때보다 지금 협상 국면이 굉장히 지지부진한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가 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인지하게 됐다라고 CNN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현 정부 역시 이전 정부들처럼 대북 협상에서의 전형적인 어려움에 직면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형적인 어려움이란 말이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은데요.
예.
자,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뭐 부정적인 전망을 소개한 건데
네.
요즘 이런 언론 보도들 자주 눈에 띄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월 미북 정상회담 이후 교착 상태를 보이고 있는 분위기를 반영한 걸 텐데요.
네.
그런가 하면 이번 주에는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인터넷 매체 폭스의 보도인데
네.
북한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비핵화 요구를 수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든 게 있습니다.
네.
6개월에서 8개월 내에 핵무기 60에서 70%를 해외로 미국이나 네. 제3국으로 반출을 해라라고 폼페오 장관이 요구를 했는데 이걸 북한이 거절을 했다라고 이제 폭스뉴스는 전하고 있습니다.
네. 폼페오 장관이 요구를 했지만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국무부나 폼페오 장관이 이 보도의 진위에 대해서 확인을 한 건 아닙니다.
네.
하지만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이 미국 협상 간에 오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폼페오 국무장관이 세 번째로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왔을 때 뭐 빈손 방북이었다 이런
네.
비판 많았잖아요.
네.
그리고 북한도 직후에 뭐 앞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강도 같은 요구 이런 성명을 내지 않았습니까?
네.
말 그대로 표현을 하자면 북한 입장에서는 강도가 집에 침입하면 뭐 돈을 뺏거나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뭔가 무리한 걸 터무니없는 걸 요구했다라는 건데
네.
조금 전에 복스 기사가 보도한 북한의 핵무기 60에서 70%를 해외로 반출하라는 요구. 이걸 두고 북한이 강도 같은 요구다라고 말했을 수도 있다.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북한은 미국이 먼저 종전선언에 합의해야 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전혀 다른 지금 네. 입장이죠.
네.
북한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네.
북한의 대외 선전용 매체 메아리는 12일에 종전선언 채택 없이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은 망상에 불과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이 또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일방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고집하며 종전선언을 외면하고 또 남측이 미국의 눈치만 보며 추종한다면 판문점 선언이나 뭐 미북 정상회담의 합의는 이행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대남 선전 매체죠. 우리 민족끼리도 비슷한 보도를 했는데 판문점 선언이 채택된 지 100일이 넘었지만 이행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대북 제재 그리고 이에 편승한 남측의 태도가 문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앞서서는
네.
이제 종전선언 얘기를 했고
네.
이 우리 민족끼리는 제재를 또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러면서 종전선언 채택은 남북 미북 사이에 이미 합의된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라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번 주에도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 반입된 일과 관련한 뉴스가 참 많았는데요.
네.
독자의 선택 두 번째 기사도 석탄 관련 소식이죠.
네.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 반입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관심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이 적용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입니다.
네.
전문가들은 조금씩 엇갈린 견해를 보였는데요. 전문가들의 견해를 취재한 이조은 기자의 기사가 두 번째로 많이 본 뉴스입니다.
한국으로 반입된 석탄이 북한산인지 사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돼야 미국의 세컨더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는 뭐 제재 위반은 어디까지나 위반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상 금수 품목인 북한산 석탄을 반입하고 또 거래 대부분의 달러를 사용했다면 이건 유엔 제재 그리고 또 미국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은 그 대상이 한국 기업이라도 규정에 따라서 세컨더리 제재를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이 세컨더리 보이콧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예요.
네. 지난 10일 한국 관세청이 이 북한산 석탄 반입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의 독자 제재인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 위반이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또 관련국에서 조치가 없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서 한미 정부는 사건 초기부터 공조를 해왔다면서 그러니까 이제 세컨더리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 하원 외교위원회 법률 자문관을 지냈던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저희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산 석탄임을 암시하는 단서들이 있었다면서 한국 정부와 관련해서 발전업체 그리고 은행들은 제재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럼 다른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도 있었습니까?
네, 북한 경제 전문가죠.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현재로서는 미국은 한 발 물러나 있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피력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국은 북한과의 지리적 근접성 때문에 대북 제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재 집행에 어려움을 좀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지금 한국 정부가 자체 조치를 취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한국이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선박 네 척에 대해서 입항금지 처벌을 내린 것은 조금 부족한 조치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또 미국의 제재를 비롯해서 모든 대북 제재는 결국 한국을 위한 것인 만큼 한국이 조금 주도적으로 제재 시행과 처벌 기준을 좀 높게 설정을 해야지 국제사회 모범이 될 수 있다 이런 권고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브라운 교수는 일단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좀 자체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네요.
예, 맞습니다. 이번 주 많이 본 뉴스 다섯 번째 기사도 이조은 기자가 브라운 교수와 함께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본 이 대담 나눈 인터뷰 기사입니다.
In other words, the U.S. is prohibiting use of U.S. dollar.
미국이 자국 통화인 달러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브라운 교수는 북한산 석탄 대금 지불 계좌에 달러가 사용됐을 경우 또 해당 금융사에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한국은행을 제재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이나 러시아 은행을 제재하는 것하고 또 미국이 같은 동맹인 그리고 대북 공조를 이루고 있는 한국은행을 제재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다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역시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해당 은행을 경고하도록 하는 게 좀 더 수월한 조치 아니겠느냐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네. 또 이번에 연루된 한국 업체들이 자신들이 반입한 석탄이 북한산이라는 것을 인지했을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했네요.
네, 그런 정황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물론 이제 북한 석탄을 반입한 것은 한국에 있는 한 발전업체인데 중개인을 통해서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브라운 교수는 발전업계 규제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이 대북 제재와 관련된 규정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번에 반입된 석탄이 무연탄으로 확인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거래하는 석탄은 대부분 무연탄은 북한산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징후들을 업체 측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브라운 교수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무연탄이 북한의 대표적인 수출품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산 앞서서도 얘기했듯이 아시아에서 이제 북한산 무연탄이 많이 거래되고 있고요. 또 브라운 교수가 지적한 것은 북한산이라는 것을 석인 러시아 중개인이 또 문제다. 사실 이제 러시아 업체에서 이 북한산 무연탄을 거래를 할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번에 좀 관심을 갖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게 브라운 교수의 문제 제기였습니다.
네. 뭐 여담이 될 수 있겠는데 지금 윌리엄 브라운 교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하고도 뭐 인연이 상당히 깊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VOA 기사에서 특히 이제 북한 경제 관련 기사에 자주 전문가로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브라운 교수의 친가, 외가 모두 중국하고 한국 선교사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브라운 교수의 부모는 1930년대 평양의 한 기독교 학교를 다니면서 만났다고 합니다. 아버지 고향은 중국, 어머니 고향은 한국 군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브라운 교수도 당연히 한국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겠어요?
네, 6.25 전쟁 때 브라운 교수 부모님이 미국에 잠깐 돌아갔고 그리고 그때 이제 미국에서 브라운 교수는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가족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브라운 교수는 광주, 전라도 쪽에 있죠. 광주에서 자랐고 또 대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경제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85년부터 88년까지 주한미대사관에서 북한 전문가로 근무를 했고요. 또 국무부에서 대북지원 감시 등을 맡으면서 북한을 지속적으로 관찰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북한 경제 전문가 중에 한 명이죠.
네, 이런 만큼 북한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견이 좀 더 깊이 있고 실질적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브라운 교수의 개인 이력까지 잠깐 살펴봤는데요. 자,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있습니다. 독자의 선택 다음으로 많이 본 뉴스는 어떤 건가요?
예, 지금 많이 본 뉴스 첫 번째, 두 번째, 다섯 번째 함께 묶어서 알아봤고요.
네.
이번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기사가 남았는데요. 이 세 번째 기사는 남북 관계와 비핵화를 분리해서 다뤄서는 안 된다는 국무부의 입장을 취재한 백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북한은 이날 고위급 회담을 열고 정상회담 합의 사실을 담은 공동 보도문을 발표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남북한이 9월 중에 평양에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VOA가 이에 대한 국무부의 논평을 요청을 했는데요. 국무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핵 문제 해결은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또 미국은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과 관련해서 한국과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동안 미국 정부가 북핵 문제가 해결이 돼야 남북관계 개선도 가능하다라는 입장 여러 차례 밝혀왔죠.
네, 그렇습니다. 존 볼튼 보좌관도 지난 5일 폭스뉴스에 출연해서 남북 협상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고 추가 협상이 검토되고 있지만 미국의 우선순위는 비핵화다라고 강조를 했죠.
네. 그런데 지금 남북 간의 대화뿐 아니라 조만간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예.
폼페이오 장관이 다시 평양을 방문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직 국무부가 구체적인 일정을 발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언론 보도를 보면 이달 말, 늦어도 이달 안에는 방문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유력합니다.
네, 이번에 가게 되면은 평양을 이제 네 번 방문하게 되는 건데.
예.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방문이 될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교착 국면에 있는 비핵화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흔히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현재 미국과 북한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두 달 넘게 큰 진전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전쟁 전사 미군 전사자 유해가 송환되고 되기는 했습니다만 이 비핵화 부문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답보 상태인데요.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회의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네 번째로 북한을 방문하니만큼 지금 이런 회의론을 잠재우고 다시 협상의 탄력을 얻게 할지 아니면 장기적인 교착 상태로 빠져드는 그런 시점이 될지 상당히 이제 관심이 높습니다.
네,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텐데요.
네.
자, 이번 방북에서 쟁점은 뭐가 될까요?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만 좀 추려보면 지금 북한의 핵 목록 신고 여부에 관심이 상당히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를 토대로 북한의 비핵화 시간표에 합의하는 것도 시급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고요.
네.
또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보면 앞서 잠깐 얘기했던 종전선언, 이게 또 최대 관심입니다. 양측이 이런 이슈와 관련돼서 견해차를 좁힌다면 지금 미국이나 한국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2차 미북 정상회담 이 부분에 대한 논의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전망은 어떨까요?
사실 글쎄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미국과 북한이 매일 전화 통화하고 이메일 등을 주고받고 있다. 매일 대화하고 있다. 국무부가 얼마 전에 이제 밝혔고요.
네.
또 폼페이오 장관은 자신의 트위터에 비핵화와 관련해서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라고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뉴욕타임스나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언론도 미국과 북한이 종전선언 또 그리고 핵 목록 신고를 맞바꿀 가능성이 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 방문 때 폼페이오 장관이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로 기자들과 만난 게 기억이 나는데요.
네.
3차 방문 때와는 다른 분위기일까요?
방문 전하고 이제 방문 후하고 사실 좀 분위기가 다를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 좀 조심스럽습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전에 의견이 충분히 조율되지 않았으면 폼페이오 장관이 아예 4차 방문을 시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3차 때 굉장히 비판이 많았잖아요. 네. 그런데 아무런 성과 없이 4차 방문에 나섰다가는 더 큰 비판에 직면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양측이 상당 부분 사전 조율이 됐지 않았겠느냐 이런 관측이 있고요.
네.
또 미국 양측이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합의에 이를 경우 또 3차 때는 그 불발됐던
못 만났죠.
예, 폼페이오 장관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면담도 성사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달에 남북 정상회담이 또 예정되어 있는데요.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방북에서 미국 2차 정상회담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까요?
이것도 큰 관심인데요.
그렇죠?
김 위원장이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2차 정상회담을 상당히 강하게 원하고 있다 이런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또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트위터에서 김정은 위원장 친서를 언급하면서 곧 만나기를 고대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건 뭐 김정은 위원장 친서에 대한 답신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답신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제안한 것, 그리고 또 폼페이오 장관을 통해서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 논의하자라는 그런 뜻을 일종의 전달한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네. 자, 폼페이오 장관이 이렇게 비핵화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국무부는 또 한편으로는 대북 제재 유지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기조는 저희들이 끝으로 알아볼 많이 본 뉴스 네 번째 기사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네.
북한과의 대화가 제재를 대체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백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필리핀 등 일부 국가들이 한때 소원했던 북한과의 관계를 복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한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가 11일 최근 필리핀 등 일부 국가들이 한때 소원했던 북한과의 관계를 복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VOA 질문에 논평을 했는데 여기에
네.
답한 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국무부는 전 세계 국가들에게 북한을 압박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행동을 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의 약속들은 좋지만 투명하고 검증 가능한 행동만이 앞으로 나아갈 길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최근 북한의 대미 비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요.
네. 니용호 외무상이 북한 외무상이 지난 9일 이란 의회 의장을 만나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를 포기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핵 지식을 보존하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네, 이 발언에 대해서 국무부 대변인실의 논평을 요청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을 지킬 것으로 확신한다라면서 어떻게 보면 좀 말을 아꼈습니다. 또 평화는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며 미국과 동맹국들은 김 위원장이 동의한 대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현재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움직임에 탄력이 붙고 있다면서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진행 중인 과정의 첫 단계였을 뿐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협상을 위해 양측이 함께 신속하게 움직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앞으로 여러 일정들이 예정돼 있는 8월과 9월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참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렇습니다.
시점에서는.
예.
자, 독재의 선택 이번 주 기사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 반입된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여기에 대한 미국 전문가들의 견해 전해드렸습니다.
네.
또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남북 간의 대화 움직임에 대한 국무부의 입장 그리고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진전의 기대감을 표시하면서도 제재 유지를 강조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기조도 살펴봤습니다.
네. 한 주간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많이 본 기사를 통해서 한반도 현안 살펴보는 독자의 선택 지금까지 박형주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한 주간 북한 관련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입니다. 한국 전쟁에서 전사하거나 실종된 미군의 유가족들, 이들은 유해 송환을 마지막 희망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머나먼 타국 땅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숭고하게 희생된 3만 3천 명의 한국전쟁 미군 병사들. 1950년 발발한 한국전에서 실종된 미군의 수는 3,737명. 포로가 된 병사는 4,439명입니다. 이들을 가슴에 묻고 평생을 살아온 가족들은 60여 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여전합니다. 미 중서부 일리노이주 출신으로 한국전쟁에 마린 코세어 비행기 조종사로 참전한 존 D. 나델호퍼 병사의 아들인 카너트 나델호퍼 미시간대학교 교수는 VOA에 아버지가 북한 기린도에서 추락한 유일한 미군이라고 말했습니다.
So my father, John D. Nadelhofer, he was a Marine Corsair pilot. He was flying a mission over North Korea and he had to turn back. His plane was shot by small arms fire.
아버지가 북한 상공을 날던 중 총격을 받았는데 새어나온 기름이 기체를 덮어 시야를 가리자 낙하산을 타고 비상 착륙을 시도하다 비행기 꼬리에 부딪혀 그대로 추락해 낙하산과 함께 묻혔다고 말했습니다. 비무장지대 북쪽 작은 섬에 묻힌 아버지의 유해를 찾는다는 카너트 교수는 올해 88살인 어머니가 아버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너트 교수는 자신의 어머니가 최근 미국에 송환된 55개 상자에 아버지의 유해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아버지를 만난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My mother right now thinks that my father might be one of the 55. But I know he's not. It's just that's not where they got. I mean, it's a very small chance that it's him.
카너트 교수는 이번에 돌아온 유해가 아버지의 것일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생각하지만 담당자가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희망을 늘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빠가 살아있다면 올해 100살이라는 올해 87살의 도나 리브스 할머니는 오빠에 대한 기억을 마치 한 장의 사진처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Yes, I miss him very much because he was always my big brother. He gave me my first bicycle, which I learned to ride by him, with him at my side. And he took me by the hand and helped me.
32살의 한국전에 참전한 오빠는 자신에게 첫 자전거를 선물했고 자전거에 함께 올라타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이란 설명인데요. 리브스 씨는 오빠가 더 이상 생존해 있지 않다는 걸 알지만 다른 많은 유가족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리브스 씨는 조카와 함께 왔다면서 오빠의 딸 샤론 베티 듀럴 씨를 소개했습니다. 아빠와 10살 때 헤어졌다는 샤론 씨는 아버지는 한국전 참전 이전에도 한국에 가본 적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가보지 못한 다른 군인들을 돕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참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아버지가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전 참전 용사인 에릭 밀러 하사는 할아버지에 이어 아버지가 1970년대 한국에서 주한미군으로 그리고 자신도 3년 반 기간을 한국에서 복무했다고 말했습니다. 미 동북부 웨스트버지니아 출신인 밀러 하사는 미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에 소속돼 있고 자신의 아내도 복무했다며 최근 송환된 유해들이 아직 누구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형제 자매이며 모두가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가보훈처와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이 주관하는 2018 한국전 실종포로 장병 유가족 위로 만찬 행사에 참석한 700여 유가족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올해 만찬은 지난 1일 하와이에서 미군 유해 송환 공식 행사가 개최되는 등 유해 송환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열려 의미가 컸습니다. 지난해보다 250여 명이 늘어난 참석자 수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미북 간 유해 발굴과 송환에 대한 유가족들의 관심을 나타냅니다. 한국 국가보훈처 국제보훈과 이민정 과장은 미국인 유가족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해온 것이라며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DPAA랑 연계해서 행사를 시작한 지 2회째가 되는데 실은 작년에 비해서 2배 정도로 규모가 커졌어요. 그 이유는 가장 크게는 지금 이제 북미 관계가 예전보다 훨씬 좀 우호적인 관계로 가는 측면 그런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난 1일 날에 이제 유해 55 박스가 이렇게 미국으로 다시 송환되면서 특히 이제 POW, MIA, KI 분들의 어떤 본인들의 가족을 찾을 수 있다는 어떤 기대치가 높아져서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모인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행사에 한국국가보훈처 피우진 처장이 참석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피 처장은 이날 행사에서 한국 정부와 국민을 대신해 미군 참전 용사들과 유가족들의 희생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전쟁 영웅의 유가족 여러분을 직접 만나뵙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대신하여 미국군 실종 포로 장병의 숭고한 희생을 드리고 유가족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를 전하고자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지난 7월 미국과 북한이 미군 유해 발굴을 위한 북한 내 공동조사에 합의함으로써 11년 만에 양국 간 공동조사가 다시 시작되게 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2시간 넘게 진행됐는데요. 행사의 꽃은 지난해와 같이 한국 정부의 평화의 사도 메달과 증서 수여식이었습니다. 평화의 사도 메달은 유엔군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감사를 표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지난 1975년부터 참전 용사와 유가족에게 수여하고 있습니다. 피 처장은 유가족 대표들에게 일일이 메달을 목에 걸어주고 증서를 전달했고 다른 한국 정부 관계자들도 각 테이블에서 메달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증서에는 한국이 자유의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게 한 당신의 희생을 소중히 간직하기 위해 한국 국민의 소원을 담아 평화를 위한 대사임을 선포하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올해 특별히 미국 내 한국전 참전 미군 실종 군인 관련 두 단체에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이 전달됐습니다. 후원 증서를 받은 단체 중 하나인 한국 냉전 실종 군인의 가족의 멜로디 라글란 씨는 VOA에 지난 20년 동안 실종자 신원 확인을 위해 일해왔다면서 자신의 아버지도 한국전에서 실종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찰 비행을 하던 중 격추돼 숨졌지만 유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No God. Oh man, I would just bawl and cry like I would right now. I'd be so happy to see him. Have to wait till I go to heaven, I guess. Yeah. And with all these remains.
라글린 씨는 아버지의 유해가 이번에 송환된 유해일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모든 유해들이 집으로 돌아갈 것이고 누군가는 가족을 찾게 될 거라며 함께 축하하고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And with all these remains coming home, if one of them is an American soldier and somebody finds their family, then we're all happy. We all rejoice together. It is like a family of us here who yearn for truth.
지난해 9월 부임한 켈리 맥히그 DPAA 국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10년간 유지해온 한국 국방부 유해발굴단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미한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미키구 국장은 또 미한 양국 국민들은 두 기관의 인도주의적인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국민들 모두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영웅들의 희생을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해발굴과 송환은 이런 영웅을 올바로 기리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히그 국장은 VOA에 자신의 아버지도 한국전에 참전했었다고 말했습니다.
So my father fought in Korea, South Korea, in the defense of Seoul in 1952.
1952년 당시 아버지의 나이는 19살이었고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다며 아버지는 지금도 당시의 경험을 매우 높은 가치로 생각한다며 자신을 남자로서 성장하도록 도왔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맥히그 국장은 우리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그들의 이야기가 후손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loss and how impactful it is decades later. You know, one would think, well, you know, do they move on? Do you know they just forget? No, they don't. It's pass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And children who may never have met their father, grandchildren who never knew their grandfather.
메키구 국장은 DPAA 국장으로서 임무 수행은 전쟁에 참전한 아버지를 둔 후손으로서도 큰 보상이라고 말했습니다.
Inspired. So for me personally, not just because my dad fought in the Korean War, but also twice in Vietnam, for me to be able to give back and to serve them in searching for, finding, identifying, and.
생생 라디오 매거진 김현숙입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았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데 대한 두려움은 남부인들을 하나로 결속시켰습니다.
존 브라운 같은 작자가 또다시 나타나 우리를 공격한다면 나 역시 총을 메고 나설 겁니다.
배심원들은 존 브라운에게 내려진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모두 유죄를 평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차라리 교수형을 당하겠습니다.
존 브라운의 죽음은 노예제 반대에 대한 큰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1860년 미국인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나라가 분열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을 동시에 갖고 있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25부 에이브라함 링컨의 등장.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노예제 문제로 분열돼 있었습니다. 남부 출신의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노예제를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북부 출신의 의원들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야당인 공화당은 민주당의 정책에 실망한 의원들의 표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1860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1860년 4월,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위한 전당대회가 열렸습니다. 전당대회에서는 일리노이주 출신 스티븐 더글라스 상원 의원과 엘라바마주 출신의 윌리엄 얀시 의원이 후보로 나섰습니다. 스티븐 더글라스 의원은 노예 문제와 관련해 주민들이 노예제를 원하지 않는 준주에서는 연방법으로도 이를 합법화시키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윌리엄 얀시 의원은 민주당 정강에 노예제를 지지하는 내용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남부 민주당 의원들을 주도해 나갔습니다.
우리 당위원회는 3개의 정강을 마련했습니다. 첫째는 노예제가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준주의 주민들에게 있다고 선언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 권리는 대법원이 갖는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누구도 다른 주의 노예제에 대해 합법인지 아닌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정강들을 볼 때 스티븐 더글라스 의원은 우리 민주당의 정강에 맞지 않는 인물입니다.
윌리엄 얀시 의원은 노예제 정강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노예제를 지지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결코 연방에 문제가 생기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예 소유주들의 권리가 계속 묵살된다면 연방이 해체될 수도 있다는 건 노예제 반대 의원들에게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윌리엄 얀시 의원은 또 노예들의 반란 위험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노예들의 반란은 남부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명예를 위협하는 휴화산과 같은 겁니다. 북부의 행동이 이 화산을 터지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북부 출신 민주당원들은 윌리엄 얀시 의원의 주장에 반대했습니다.
우리 북부 출신 민주당원들은 남부의 이익을 지켜주는 건 이제 지쳤습니다. 윌리엄 얀시 의원이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고 굴욕을 참으라고 명령하고 있지만 남부의 신사숙녀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윌리엄 얀시 의원의 말대로 결정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노예제를 지지하는 정강은 채택될 수 없다는 쪽이 힘을 얻었습니다. 윌리엄 얀시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 남부 지역의 아칸소와 플로리다, 조지아,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텍사스 의원들이 윌리엄 얀시 의원과 함께 탈당했습니다. 탈당한 의원들은 별도의 전당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노예제를 지지하는 정강은 승인했지만 대통령 후보 지명은 미뤘고 북부 출신 민주당 의원들 역시 대통령 후보는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분열을 겪는 동안 공화당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대통령 후보 지명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었습니다. 공화당은 의문의 여지 없이 국내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뉴욕주 출신의 윌리엄 시워드 상원 의원이 선두 후보로 나섰습니다.
공화당의 정강은 노예 소유주들에게 새로운 준주의 노예제를 도입할 권리를 주는 건 거부합니다. 우리의 정강은 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들에게 완전한 시민권을 주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품에 대해서는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서부 정착민들이 자유롭게 토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하고 도로와 운하를 개설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지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시워드 의원은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지명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시워드의 경쟁 후보는 일리노이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에브러햄 링컨이었습니다.
공화당 전당대회는 모두 세 차례의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투표가 진행될수록 링컨 후보에 대한 지지표가 늘어갔습니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후보 지명에 필요한 표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네 번째 투표에 들어가기 전 오하이오주 출신의 어느 대의원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났고요. 넓은 회의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한 가지 알리고 싶은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윌리엄 시워드 후보에게 표를 던졌습니다만 네 번째 투표에서는 마음을 바꿔서 일리노이주의 링컨 후보에게 표를 던질 생각입니다.
투표 결과 에브러햄 링컨이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지명을 얻는데 충분한 지원을 얻게 됐습니다. 남부 출신과 북부 출신으로 분열됐던 민주당도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해 전당대회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대회에서 회의장을 뛰쳐나갔던 의원들이 다시 복귀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의원 의석을 놓고 또다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부 출신 대의원들 대부분이 또다시 회의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은 대의원들은 투표를 통해 스티븐 더글러스 의원을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정했고요. 회의장을 떠난 의원들은 별도로 켄터키주 출신의 존 브레킨 브릿지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1860년 여름, 전국에서 본격적인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인 에브라햄 링컨은 그다지 알려진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오는 한 주도 알찬 계획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